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하면 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던 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뇌하며 살았던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슬로건만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슬로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까?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될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뭐 예배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드린다는 말보다 본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 예배를 보는 관중객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 회막을 세웠다라는 이 회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tent of meeting이라고 그랬죠. 만남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이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막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 회막은 이 천막으로 되어지는 곳인데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등등의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회막 예배, 회막 제사, 즉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100% 자기 자신을 드린 삶, 그것이 번제 제사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때 완전히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완전히 태운다,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자기를 드리는 것 같은,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희생적 제사,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사들은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에서 이 회막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촉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는 그냥 드렸다, 이 정도 차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배, 이 회막 예배를 드렸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때에 이렇게 예배를 이 상황에서 드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제비만 줍니까? 내게 주시면 이렇게 한 분기만 한 제비로 내게 주시면 어찌 함이니까라고 불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큰 지파니까 한 분기시 아니라 그 이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자손은 사실 한 분기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 자손 한 분기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요셉 지파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깃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활한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지역 위에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다 그 광활한 지역을 다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할 때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땅 분배하는 것을 올 스탑 시킵니다. 다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합니다. 그 먼저는 여리고에서 전투해서 승리를 하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에서 전투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전투는 그 병력이 별로 그 큰 성도 아니었는데 조그만 성의 아이성에서의 전투였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에서 전투해서 실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왜 실패했죠? 아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하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낭독합니다. 무얼 합니까? 지금 무슨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아간의 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아 저렇게 죄를 져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물론 아간이라는 그 범죄자를 색출해서 처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범죄가 들어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그들이 여리고에서 전투해서 승리한 것 중에서 그들이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신할 땅의 좋은 외투와 이렇게 이런 보화를 이렇게 자기가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물론 승리는 했지만 바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에발산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 예배가 요즘에는 그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도 예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즐기려고 하고 예배가 엔터테이닝화 됩니다. 오락같이 사람에게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인간 본의적으로 예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교도 뭐 오늘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찬양대에 찬양이 좋았네 나쁘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예배 시간에 드라마도 하고 뭐 재미있는 것도 보여주고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 불평이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올스톱 시킨다는 거예요. 다 스톱 시킨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한 분기만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이 불평이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스탑시켜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심각성을 우려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색출해서 결국 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으로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그들 가운데 이런 죄가 들어왔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우리 어떤 잘못된 생각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 계기가 되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수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 객관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 내 생각은 이런데, 예배에서 어떤 그 내 생각을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고쳐지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수정되는 게, 그게 참다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회막 예배가 텐트 오브 미링이라고 그랬죠.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청막이라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회막 예배고 예배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예배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인격적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 신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진정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푸뉴마 알레세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는 것은 영입니다.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레세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 여러분,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의 로고스의 진리 말씀의 실현을 하신 분이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진리가 이 땅에 거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동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삼일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면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기 초반부에 나오면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다, 3장이 아니죠. 그 앞부분에서 뭐라냐면 성전을 다 파괴하라, 디스트로이하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이는 성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영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참 예배고 그러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산에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그런 라이프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 말하는 말이, 이 산이란 말이 게르심 산입니다. 게르심 산은 무슨 산이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규정했던 예배 지정 장소가 게르심 산입니다. 저 산이라는 것, 이 산인 저 산입니까? 이산할 때 또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도 할 때 이산, 저 산은 그 게르심 산이고 이산은 무슨 산이냐면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시온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드리지 말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이나 게르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참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라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시온산에 가야 돼요. 시온산만이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 영적으로 파괴되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막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여러분 회막은 민수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칩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리고 그 한 장소에서 모일 때 이 12개 지파가 원을 그려서 12개 지파가 이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12개 지파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등등 12개 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그 정중앙에 무슨 텐트를 천막을 치냐면은 바로 이 회막을 칩니다. 이 회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단순히 어떤 회막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은 이거로 무슨 삶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커뮤니티에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배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실패 그리고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 분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바로 예배할 때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3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지체하면 안 돼요. 미구적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나중에 순종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바에 왜 지금? Why not? 왜 지금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거야.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다 지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체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지체할 때 아무런 역사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미그적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책망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셨는데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가난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이라고 분배받고 있지. 막연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인식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부족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필은 저 유다 족속들 지파들이 받은 저 광활하고 저 윤택하고 저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정도냐?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주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Why me? 왜 이런 거? 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 정도밖에 하나님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현실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자기들한테 주어진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유다족속이 가져간 땅. 그 다음에 큰 땅은 요셉 지파들이 벌써 가졌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 저기 누굽니까? 루벤 갓. 이런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줍니다.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곱 지파가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산지밖에 없어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개척해야 됩니다. 개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해안의 바닷가 옆에 있고 산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이 불평이 나오게 될 때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다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만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어떤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예배로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정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 타당한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실 때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으냐고 순응하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일곱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돌아온 땅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저러고. 근데 그렇게 다른 지파에게 그런 지파를 먼저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 지체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책망을 듣는 듯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때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참 예배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을 드리시는,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문하십니다. 3인씩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파들한테는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없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이들이 이제 위치한 그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땅을 기업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방법 같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와서 제비를 뽑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다닙니다.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립니다. 실로에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을 위하여 10절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그렇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체성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렇고 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저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것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확인하죠. 순종에는 항상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따라 체크업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동의하며 그 삶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